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으로 모시겠어요. 지난 시간 19절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었죠.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았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뭔가 좀 사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보수를 받아서 되겠느냐,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좋은 선물을 그냥 지나버리고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 내용 이제 열왕기하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게하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같이 보시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게하시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욕심, 탐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24호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게하시는 사원에게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중간치기를 한다고 그럴까? 이거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언덕에서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자기 집에 이제 감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들에게도 아마 뭘 조금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원들은 보내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잖아요. 나 집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알면서 게하시를 이제 책망하게 되고 그에게 벌을 내리는 장면이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제 나만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죄는 뭡니까? 탐심, 탐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영혼의 문둥병, 영혼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정리하고 6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한층 더 아주 뭐랄까 긴장감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비록 엘리야와는 다르지만 눈에 띄는 선지자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공개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쭉 이어져 왔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사적인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역사하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화려한 그러한 사역자였다면 엘리사는 조용한 사람으로서 무대의 조명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엘리야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보다 더 엘리사 선지자의 성품, 그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요. 아, 제가 좀 전에 엘리야에게 우리가 집중된다고 그랬나요?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우리가 집중된다 하는 거죠. 자, 6장 1절로 가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좀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엘리사의 인기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아마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좁아가지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의 인격과 사역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학교라고 하는, 특별히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그 학교가 성장하는 것을 저도 보았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죠.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 방법이 아니라 교수 그 자체, 그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학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2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래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학교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도들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엘리사의 성품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 그 통찰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 3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시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자상한 선생님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다 잘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도들은 엘리사는 남겨두고 자기들 혼자 가기를 원치 않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엘리사 선생님께서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럽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베다가 이제 사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소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을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소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럽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사건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도끼를 빠뜨린 것은 사소한 일인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선지생도에게는 아주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훈한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이 여기에서 개인적이요 아주 사사로운 일이지만 그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쇠 연장은 상당히 그 구하기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 22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요 구절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쇠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빌려온 것을 이 제자가 잊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찬송 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람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학생이 자기가 빌려온 도끼를 이제 잊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주석가들은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생도가 부주의해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온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이 생도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스승인 엘리사가 그를 책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데 논쟁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 당시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도끼 뭐 그 자구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자루에서 잘 빠지거든요. 신명기 19장 4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의가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일 일 가량 없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이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실수 중에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에 명시하신 것은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생도는 나무를 자르면서 매우 조심했겠죠. 다시 말하면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빠져나간다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터이니까 조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주석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주석가는 말이죠, 도끼를 남에게서 빌려왔다는 사실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비난거리가 되나요? 참 어떤 때 보면 학자들도 아니 뭐 이야기할 것 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가난해가지고 도끼가 없고 집은 줘야 되고 빌릴 수 있다면 빌려도 된 것 아니겠어요? 이 생도는 도끼를 변성해 줄 능력이 없으므로 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고 보니까 엘리사가 나서서 도끼 어디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이미 알고 있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생도에게 질문하게 하심으로 그가 절대로 부주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도는 그 도끼가 어느 지점에 빠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어떤 비평가들은 물이 맑았으므로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요단강에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가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취급해 나아가는지, 자, 6장 6절로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한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다고요. 엘리사는 이러한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제자에게 도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더러운 요단강 바닥에 떨어진 도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자루가 박히고 쓸모있는 연장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도끼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손잡이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단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낡은 도끼 같은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무가치하고 살만한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은 달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면서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고 그 자루에 끼어짐으로 다시 온전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봐보세요. 이르되 너는 이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손을 펴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손을 펴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대결에서 비롯된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상 오랫동안 갈등의 상태에 있었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쨌건 이런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아랍 사이의 분쟁이 사실은 성경의 이와 같은 배경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람 왕이 군대를 어디다 어디다 매복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왕도 나름대로 가려고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람 군대가 매복하는 그런 곳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절대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의 작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통하는 자를 골라내라. 지금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없애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염탐꾼을 보내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도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마일,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있는 엘리야를 발견하는데 12절을 보시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드디어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 그 주변을 온통 이제 둘러싸게 되는 거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빙 둘러다 이렇게 진을 쳤던 겁니다. 그 종은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온 성이 포위되었으니까 항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복하면 되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